엘리야 여섯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임재를 강하게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온통 바꿔버리는 귀한 체험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육신적인 감각이나 감각기관으로 인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혹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자주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 같은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찾아오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뜻대로 행동하니까 여러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체험은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장엄할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은 포근할 것 같고 또 성령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장엄하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일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이나 명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산 위에 섰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산을 쪼개는 이 강력한 바람은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의 바람을 연상케 하고 또 지진, 뭐 불 이런 건 모두 모세와 연관된 것들인데 똑같은 그 모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지만은 그동안 모세나 엘리야가 경험한 그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그런 기적들을 보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항상 강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강한 바람 속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가 지금 세 번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될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건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너무 이적이나 혹은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동안 엘리야는 강한 이적에 너무 젖어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믿으려고 그러지만은 엘리야에게 항상 강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네, 권능을 받고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강한 이적 속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혹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9장 12절 후반부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 여기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킹 제임스 버전은 a still small voice. NIV는 a gentle whisper. NRSV는 a sound of sheer silence. 모두 고요한 소리나 음성으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원어가 디마마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사.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 calm of wind, 고요 잔잔, 바람이 불다 완전히 정지한 상태. 다시 말하면 소리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말은.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세미한 소리를 침묵이라고 보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보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침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잘못하면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언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여기 세미한 소리의 원어가 콜 디마마는 이 원어의 뜻이 여러분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랍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신이 돌을 쪼갤 적에. 이 돌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찬송 같이 했죠? 단단한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네. 네. 돌이라는 건 네, 우리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으면은 천둥이 치든 지진이 치든 세미한 소리를 치든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무 이성이나 감정에 치우치 말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엘리야가 경험을 했던 그 강한 현상 후에 찾아오는 정막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은 뭐 지진, 불 이런 데가 아니고요. 모든 그 광풍이 지난 absolute stillness입니다. 아주 조용한 상태. 그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정막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 단단한 마음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상심한 단단한 마음입니까? 지금 겁이 나가고서는 그 먼 길을 호렙산까지 쫓아와서 지금 도망와서 있는데, 근데 돌을 쪼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얘기입니다. 그게 19장 13절인데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얼굴에 섬에, 자 보세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리가 임해서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이 소리, 말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그럴까요?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하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죽으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려고, 하나님 봤던 죽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쪼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오픈다 하. 자, 지금까지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큰 권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이제 엘리야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Absolutely calmness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 이유가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미풍에 실려오는데 그 미풍은 마치 자석처럼 엘리야를 동굴에서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끌어냈는데 어디에서 끌어낼까요? 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연민의 동굴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는데 네,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엘리야를 끌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자, 엘리야에게 다음 할 일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할 일 안 하고. 할 일이 뭘까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다음을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일 이런 세면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삽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우리는 지금 바람, 불, 지진 같은 그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것도 전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은 잠시 멀지만은 그 대신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 하는 고백이 디모데전서 1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니 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힌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내 마음이 먼저 청결해야 된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이 하나님이 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내 머리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나에게서 나오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원망, 불평 소리들 죽여야 되는데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의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대신 내가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마음 쉴 곳 없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쪼아 부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돌같이 이 단단한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I wanna hear your voice.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자, 이 세면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쪼아 부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소리가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면 소리로 성경 속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계시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후에는 특별한 계시를 저에게 자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소리가 없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외우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처음에 한두 방울로서는 아무리 바위에 떨어져도 바위에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요, 바위에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언젠가는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만들고 이 세미한 말씀들은 내 마음을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와 백 목사는 이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배경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백 목사는 글쎄요, 순복음교회 스타일인 교회 전도사로서 오래 일을 했고, 반면 저는 아주 전형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의 감리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서로 잘 맞지 맞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제가 믿기 시작할 때 그 장로교 감리교들은 예배 시간에 소리도 못 냈어요. 아, 그렇게 조용해 됐습니다. 어떤 데는 남자 여자 따로 앉는 데도 있었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학 기도 하던 백 목사, 뭐 금요일 밤에 철학 기도 하는데 뭐 소리 안 지르고 철학 기도 합니까? 그동안 해왔던 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제 저와 함께 하니까 이제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그냥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감리교 장로교 출신이 저는 받은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목사를 따라서 백목사 스타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가자 그러니까. 저 역시 아주 적응하기 어려운 걸 발견합니다. 뭐 예배 시작부터 큰 소리로 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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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소리 지르래요. 그래서 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면 뭐라고 할까? 우리 찬원은 뭐라고 할까요? 나 여기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그러는데요. 우리의 세미와 목소리를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왜 큰 소리로 악을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왜 저러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분이라 내가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깝게 오지 않으시지 않을까? 혹은 나 자신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스타일이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교단의 요란한, 뭐 제가 느끼기엔 요란합니다. 요란한 예배 스타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간섭을 하고요.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삶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미한 말씀에는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부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가 네, 성경에 틀린 거 찾으려고 읽다가 성경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로 다음 설교 기도응답도 받고 또 다음 주에 선포할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어떤 말씀은 불같이 지진같이 바람과도 같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는 방법은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에는 모든 오감이랄까 육감이랄까 칠감 우리에는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보일까 말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결정을 하는 순간마다 또 비즈니스와 목사를 같이 하려는 그런 순간마다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제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충언을 합니다. 너 그러면 되니? 근데 나중에 너 왜 무슨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걔는 그냥 하나님 음성을 대신 전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속삭이는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운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